저는 작년 2월 25일 날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10년 만에 미국에 거주하러 다시 귀국한 거죠. 귀국할 때 마음에 기대감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것이 누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염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레이스 밸리 교회라는 교회가 기존에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 답을 찾지 못한 채로 미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하면서 그냥 한달 살기처럼 살아보자. 매달 그냥 매달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보자.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생애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이 열렸습니다. 오자마자 갑자기 2주 자가격리하라고 해가지고 2주 격리하고 첫주 설교하러 나왔는데 성도들이 반밖에 나오지 않는 예배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요. 조금 있으면 지나가겠지. 그렇게 기다려오면서 2020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2020년을 보내면서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알수 없는 이런 시기에 새해를 맞으면 2021년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할까? 무엇을 목표로 1년을 살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저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다 하시고 마무리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래요. 두 건축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건축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의 건축가가 등장을 하는데 이분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별명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비가 안 오고 창수도 안 나고 바람도 안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도전이 오고 시련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집은 무너지지,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짐이 아주 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시기를 지날 것이다. 내부에서 고난이 오든 외부에서 핍박이 오든 무슨 이유든 고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를 굉장히 여러 곳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면 문제나 시련이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와,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찰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평안한 교회도요, 들어가 보면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내부에서 고난이 오던 외부에서 핍박이 오던 이런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때, 이런 환난 때 무너지지 않는 집을 건축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좀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둘 다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가 되려면 무조건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건축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일단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레이스 밸리라는 영적인 공동체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목회자들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어떤 시나리오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학교 담당을 하시는 사역자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2년 다녔어요. 그리고 3년째 이제 다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교회의 목사님과 멘토링을 해서 그걸 사인을 가져가야 이분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을 반드시 해야 돼서 저하고 같이 멘토링을 했어요. 근데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막 뜨문뜨문 여기 뭐 창세기만 읽고 이런 거 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몇 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분인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읽기 전까지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닌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다른 분의 설교를 베끼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신학교에 성경 과목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면요, 교리도 배우고요. 또 역사도 배우고 철학도 배웁니다. 그런데 원래 신학교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각권의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들이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배우려면 신청해야 돼요.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성경 안 읽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전통적인 장로교회, 굉장히 큰 장로교회 신학교에도 성경 과목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들이 성경을 떠난,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게 신천지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천지에서 이제 들어가서 상당히 상위까지 올라가셔서 그 신천지에 교리를 가르치는 리더를 하신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몇 분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신학도 하고 또 목회자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에 그렇게 빠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죄송한데요, 교회 목사님들은 성경 가지고 설교 안 해요. 설교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대부분이 세상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상담을 하면 대부분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교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이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어떤 질문을 해도 그분들은 성경으로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신천지에 빠지게 됐고, 신천지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우글우글우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기성교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안 읽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알 수 있는 큰 시금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아, 오늘 목사님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예화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제가 아주 긴데 이 설교에서 그냥 예화만 기억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요즘 젊은이들은요, 카피라이터를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뭐 멋진 말이나 구호를 딱 들으면 그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본문에서 바울이 바로 가르치는 바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의 3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어려울 것이다. 봐, 세상이 악해져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울 거야. 봐, 교회는 이단들이 득식을 해. 그러니까 어려울 거야. 봐, 날 봐. 복음 전하는 날 봐. 나 계속 고난당하잖아. 교회는 고난이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두 건축가의 비유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거라는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절, 오늘 본문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전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배우고 확신한 일이 무엇인지는 다음 말씀이 뒷받침해 주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냐?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사도들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 성경은 아마 구약 성경일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가 바람잘 날이 없어요. 그런 이게 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집중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신약의 사도들의 말씀과 구약의 성경이야. 그리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던 바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좀 나이가 어리니까 교회에서 나이 든 분들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리더라도 본이 되게 살아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은, 성경은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고 번역을 해요. 영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영감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서 감동을 주어서 썼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책이 많은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저자인 책이 있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준이에요. 교회는요, 성경 말씀을 최종 권위에 두어야 해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유일무이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인간을 흔들어 낼 때 항상 이 기준을 흔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요, 하와를 꼬여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 틀렸어, 그렇지 않아. 사탄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거기에 최종 권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엉망이 된 것도 바로 동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뭐 그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 읽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일,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로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제쳐놓고 그 위에 성경에 반대하기까지 하면서 독립적인 전통을 더 앞세웠다. 캐톨릭 교회는 어땠느냐? 전통을 더 앞세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를 만들고 성직을 위한 독신, 그러니까 성직자는 독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자 숭배, 성자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마리아 무죄론,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모든 로마 교리들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가 없어요. 근데 전통 위에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변경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원래는 성경이 위에 있고 교회는 성경에 의지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성경은 교회의 필수품이 아니에요. 유용한 도구예요. 반대로 교회가 성경의 필수품이 됐어요. 뭐라고 주장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신앙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교회로 말미암은 것 외에는 그 권위를 갖지 않는다.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타락을 한 거죠. 면죄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면에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몇 가지 캐치프레이드가 있었어요. 근데 가장 우선된 캐치프레이드가 뭐였었냐면은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으로. 저는 이런 현상은 하와이에게만 혹은 로마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중세 천주교와 같이 형식과 전통만 남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뭐 요즘 교회에서 나는 성경 안 믿어 이런 사람 없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더 못 다닙니다. 킥아웃. 아, 뭐 킥아웃 하진 않겠지만 직분자는 될 수 없죠. 성경 안 믿어.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성경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흔히 아유,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살아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담과 하와 같아지고 또 중세 천주교 같이 뒤틀려진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깨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믿음으로 막 얻는 구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올바른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아, 진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바로 이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니라.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외갓집에서 전수받은 믿음이에요. 외갓집 식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전수받았을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디모데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유대인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전 십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강조하는 설교 말씀 중에 일부가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줘요. 그게 뭐냐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의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이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요,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와서 그 회당에서 읽었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해요. 이런 말씀 교육이 그들이 신앙을 전수받도록, 신앙이 이어져 내려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겼어요. 이게 저의 기독교 교육학의 기초 원리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뭐냐?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 교육은 누가 하느냐?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학교는 뭐 하는 거냐?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도록 돕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역자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부모님들이에요. 오늘 여기 예배당에 몇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셨어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실제로도 옳고 정당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요. 교육자들은 보통 미국의 특별히 그 주일학교 교육자들은 평균 2년, 3년 안에 계속 바뀝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선생님이나 목회자도,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는 선생님도 있고 목회자도 내 자녀를 끝까지 먹이고 입히고 안 해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문에 나와요. 보통은 안 해요. 그리고 실제 교육학 연구한 분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요, 부모예요, 부모.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할 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무를 주면서 엄청난 응원군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내 자녀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힘들면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자녀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유일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소홀히 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착각해요. 내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나면 그리고 성공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면 얜 틀림없이 믿음을 갖고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 아니요. 여러분, 미국에서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이 믿음을 더 잘 지킬 확률이 높겠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이 믿음을 더 잘 지킬 확률이 높겠어요? 똑같습니다. 대학을 좋은 데 간다고 얘가 믿음을 잘 갖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면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이 전적으로 교회의 교육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아이로 키우는 건 너무 중요해요. 또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면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자녀와 함께 성경 읽는 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후회를 만들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후회가 되는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뭐 목회자가 새벽 기도 매일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기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먹고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다른 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느라 나의 아이들과는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을 많이 못했어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제 아내가 좀 노력을 해주었지만 그러나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뭐 한 십몇 년을 뒤로 돌려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좀 어린 때로 돌아가면요, 저는 이걸 꼭 하고 싶어요. 저녁에 아이들하고 밥 먹고 성경 구절 하나라도 다 같이 소리내서 읽고요. 그리고 사냐 소리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의 느낌은 뭐야? 제가 예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둘 다든지 아니면 둘 중에 적어도 한 놈은 I don't know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제가 온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나이가 들었어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시작하세요. 그 성경이 내 자녀가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할 거예요.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좀 너무 어렵지만 기도만 하는 것을 성경이 제안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성경은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너무 실감나게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중고등부 지도교사를 했어요. 뭐 전도사님 같은 거죠. 근데 왜 제가 대학교 2학년짜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됐느냐, 원래 그 지도하던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년 됐는데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교육이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예비군 훈련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신앙 좋은 사람을 교회 중고등부에 그 특강 강사로 불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갑자기 없어. 그러니까 교회 신학대학을 다니는 제가 그냥 2학년짜리 있으니까 야, 네가 그러면 중고등부 당분간 설교해.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지도교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 우리 그 중고등부 임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가 뭘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후에 또 가서 목사님,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읽을게요. 근데 혹시나 애들이 질문이 나오면 제가 메모했다가 다 목사님께 여쭤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 그건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녁에 교회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약성경을. 그 일주일 동안 읽은 중고등부 임원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매우 미성숙한. 그걸 리더자는 누군가? 더 미성숙한. 그러니까 뭐 신앙이 있는 막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고 막 뜨겁고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보다 조금 못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마태복음서부터.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를 읽는 날, 로마서를 읽는데 아이들이 울었어요. 그냥 눈물 줄줄 흘린 게 아니라 그냥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설명해 준 적도 없어요. 설명해 줄 능력도 안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도 안 불렀어요. 캠파이어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중고등부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이처럼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는요, 항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어요. 교회는요, 모여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성경 읽는 게 가장 큰 액티비티예요. 제가 얼마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의 공동 읽기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브라이언 라이트라는 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논문을 정리해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여서 성경 읽었고 그걸 그냥 간단히 해설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는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게 설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동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문이 있다든가 혹은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하는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 한 권에 엄청난 양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1세기 유대교 문화 그리고 1세기 로마 문화에서 서로 모여서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유행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몇십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 안에서도 엄청난 자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분이 이 책에서 제공한 자료 중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읽는 것이 저는 혼자 읽는 건 줄 알았어요. 디모데야 많은 사람들이 너 괴롭히니까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고 혼자 가서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읽는 것이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다 설교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책에서 제안하는 성경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듣기만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모여갖고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읽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 교회 사람들을 복되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교회사 쪽으로도 엄청난 양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기원 후 100년에서 165년경에 살았던 순교자 유스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읽을 뿐 아니라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100년 AD 100년경에 순교자들이 모여갖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신성한 글을 읽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가장 많이 했던 게 성경 읽은 거예요. 모여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가면 또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해요.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 가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서 에베소 교회 못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해요. 그런데 그 당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부 다 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말씀에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맨 처음 설교 처음에 들었던 예수님의 건축가의 비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내적으로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외적으로 핍박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킨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지키냐?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 교회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도의 기본도 성경이에요. 제가 이 관심을, 성경 읽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막 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에 여러 프로그램 중에 성경 읽기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의 주보에 성경 읽는 체인이 다 적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랑.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성경 읽자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안 따라오고 저것도 못 따라오고 이것도 하기 싫은 사람들 집에서 성경이나 읽어, 이게 아닙니다. 2021년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분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에 없는 이제 부부만 있는 분들, 두 분이서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거에 대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이제 우리가 모여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읽은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레이스 밸리 교회 성도 모두가 신앙적으로 든든한 초석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바로 그런 교회가, 지혜로운 건축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후에 바람 불면 훅 가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후축축축 하는 교회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꿋꿋이 살아나가는,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잠시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나는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가? 나는 나의 신앙에 있어서 막 교회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 좀 들어주면 안 돼?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매일 아침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죠. 그리고 간곡히 당부합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월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어왔습니다. 그 전에 못 읽은 건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부터 다시 모든 성도들이 있는 성경 구절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읽기 시작하죠. 그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는 하나님, 살아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든든히 서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간곡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